금년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의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안식일 지난 첫날 새벽에 주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고 돌아와 첫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로 첫날 아침에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뵙는 기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깨우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염려들이 극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에는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까지라도 사람이 들었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은 이미 이전에도 시작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확산일로 있었기 때문에 1장 28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33절 말씀에도 보시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때 이미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던 때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때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실 때에도 거기에도 사람들이 몰려와 주님 앞에 모이기 시작했고 바닷가에 가 계실 때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바다에 서서 해변가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야 될 만큼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광야에 계실 때도 사람들이 몰려왔다 말씀하셨고 오병이의 기적 때 보시면 남자 장정만 5천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 계신 곳에 목마른 양떼들처럼 몰려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처럼 예수께서 당신의 집에 가버나움에 있는 당신의 집에 계시게 되셨는데 그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그 앞에 비집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네 사람이 한 환자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만들고 그곳으로 침상째 주님 앞에 달아내리게 됐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있을 법한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누가 마음대로 뜯어낸단 말입니까? 또 주님 계신 곳에 구멍을 뚫었을 터인데 흙먼지가 주님 앞에 쏟아져 내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또 연출되었겠습니까? 주님께 대한 예의도 아니었고 남의 집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훼손시키는 일이 무례하기도 하고 도무지 뭐 하나 제대로 절차를 갖추어낸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만 병든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와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있었을 터인데 그 모든 사람 제쳐놓고 자기만 먼저 고침받겠다고 남의 집 지붕 뜯어서 그 앞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온당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자 말자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첫마디 예수님의 말씀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고 흙먼지 일으키며 뚝 방바닥으로 떨어진 그 사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잘 어울리지도 않고 그 상황이 이 말씀하셔야 될 상황인가 하는 궁금증마저 생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왠고하면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표현도 없고 내 죄가 무엇이라고 깨달았다는 말씀도 없는데 용서해달라 구하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죄를 보시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상상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중풍병 환자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손 하나 들고 내리는 것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아마도 언어장애도 생겼겠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고침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친구들 재촉해서 지붕 뚫고 주님 앞에 내려왔는데 그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이분의 은혜를 입어 고침받고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홀로 생각에 잠겼겠습니까? 몸은 불편하고 말도 시원서원에 갈 수가 없는데 뭐 하나 잘했다 못했다 말씀 드릴 만큼의 주변도 없는 처지인데 그런 몸을 하고 와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음속에 얼마나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이 꼭 우리가 사람이 질병이 생겼을 때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당사자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았고 어떻게 반성과 어떻게 회개해야 나를 고쳐주실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재촉해서 나왔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행동도 불편하고 말도 시원시원치 못하고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용서받고 고침받고 싶어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읽으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언변이 시원시원하고 훌륭해야 죄 용서받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깍듯이 예의를 지켜서 절차를 잘 지켰다고 해서 죄사함에 조건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심령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 생각하고 이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쓰고 사함받으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소리 없는 눈물 흘리는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 내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위험성은 또 있습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사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도소에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구구절절한 그들의 사연을 듣습니다. 마음이 안타깝다고도 제가 당신 오늘부터 석방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석방됩니까? 그 사람을 석방시킬 수 있는 분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석방해라 해서 석방되는 것이지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불쌍해 보인다고 해서 제가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사함이란 죄사함의 권세 가지신 분이 하실 때 죄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셨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용서한다 말씀하셨을 때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서기관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 참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구나. 어떻게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똑같은 사건 기록한 누가복음 5장 말씀 17절에 보시면 이때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많은 율법사 서기관들이 주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들이 예루살렘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조사관들을 내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이단인가 아닌가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수천 명씩 몰려든다고 하는데 이 종교운동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교권자들이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네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도발적인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스스로도 이 말의 위험성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스스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한 일의 배후에 죄가 있는 것이고 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세임을 아시고 이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행동을, 이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첫 번 메시지도 회개하라 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먼저 해라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가 형제와 더불어 무슨 문제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놔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바쳐라.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는 먼저 내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된다. 여기 먼저 하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네 눈에 들보 빼라. 먼저 화해해라. 먼저 세상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네 속을 깨끗하게 해라. 먼저 하라고 하셨던 모든 말씀의 공통점이 다 회개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네 속을 정결하게 해라. 먼저 내 눈의 들보부터 제거해라.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일, 반성하는 일, 성찰하는 일, 자기를 점검하는 일, 이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죄사함 받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사람 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표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관심의 초점을 내 내면세계를 돌려서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신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꼴로 말하면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이 꼬이고 꼬이는 것과 풀리고 풀려나가는 것 사이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내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 중심에 있는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말 한마디 시원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눈빛으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애절함을 보시고 그 상한 마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영혼들이 되고 자기를 살피 하나님 앞에 겸허히 회개하는 중심들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씀은 참 많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요나에게도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도 일어나,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오늘의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상을 가지라, 상을 들고, 셋째는 집으로 가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기를 담아왔던 무거운 침상을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온전한 걸음걸이가 되게 하시는, 말씀드리자면 온전한 치유, 어느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치유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의 걷지 못하던 사람도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임한 치유도 전인적인 치유요,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고치시되 어느 한 부분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전체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고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잘못된 관계를 정돈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그릇되어진 내 삶의 습관들, 나를 끝없는 죄의 수렁 속으로 끌고 가는 악한 연결고리들, 이 모든 것들이 고쳐지게 하시는 전인적인 치유, 내 삶의 전방향의 모든 문제를 고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고 상을 들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한 지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에 교회만 생기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생기는가 하면 그 나라 그 지역 사회 문화가 바뀌게 하시고 정치 제도가 바뀌게 하시고 경제 제도가 개혁되게 하시고 인권이 향상되게 하시고 여성들의 짓눌린 문제도 풀려나게 하시고 사회 전반의 악습들이 다 고쳐지게 하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전체가 고쳐지게 하십니다.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삶이 고쳐지고 가정이 고쳐지고 그 가정에 자식들이 있었으면 그 자식들의 미래까지 밝아지는 것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주님의 치유가 그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깊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장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일어나 상을 들고 걷게 하시는 내 전체를 온전케 하신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놀랬답니다.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 누구냐? 누구냐?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의 전체를 고쳐놓으시는, 담대하게도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분이 누구시냐? 이 궁금증이 그 광야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생겨났고 마침내 그들 스스로의 결론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병 고치시는 일,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세 번째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일, 물기로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만드시고 넷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기적이 이 네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네 종류의 기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린 메시아가 이분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말씀으로 내가 메시아다 하고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십니다. 지켜보는 사람들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바로 그분이다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알아보는 사람들마다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승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결국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세상에 오셨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을 가르치시는 이 진리를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확인해야 될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만 믿어야 된다. 그가 나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살리시러 여기 오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품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상만 들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가슴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 신실한 자기 성찰과 회개, 그래서 네 죄에서 안 받았다고 하시는 이 누구도 들려주실 수 없는 말씀을 듣게 되고 내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말씀 중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체적인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 문을 나설 때에는 그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품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